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북동부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23일 지붕이 무너져 내려 11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23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50분경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제34중학교에서 일어났으며 체육관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실내에 있던 19명 중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체육관에서는 학교 여자 배구팀이 훈련 중이었으며 희생자 대다수가 이들 학생들로 추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영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사고의 원인은 체육관 지붕 위에 불법으로 적치돼 있던 진주암 포대에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인접한 교실동 공사에 단열재로 쓰일 예정이던 진주암 포대들이 폭우에 젖어 팽창을 일으키면서 하중이 급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지붕이 무너졌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건설사 책임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 비상관리부는 24일 전국 교육, 체육, 주택건설, 기타 유관 부처에 이번 사고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학교와 체육시설 내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태국에서 피타 림자르나 전진당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23일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콕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이날 시위에서 한 지지자는 피타 대표의 총리 선출이 최근 의회에서 무산된 것은 불공정한 규칙 탓이라면서 민주주의 원칙 지지에 몇 달이 걸리더라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우산을 들거나 우비를 입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피타를 연호하면서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은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지난 5월 14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와 군주제 비판 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제1당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후 제2당인 푸아타이당 등 7개의 야당과 연정 구성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의회 상하원 투표에서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고 이후 총리 후보로 재지명돼 19일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군부에 의해 임명된 상원 의원들은 총리 선출에 같은 후보를 재지명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진당은 제2당인 푸아타이당 소속 총리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며 투표는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에서 지난 주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캄보디아 인민당이 오늘 밝혔습니다. 속 이산 캄보디아 인민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캄보디아 인민당이 총 125석 중 120석을 차지했다며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압승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민을 행복하게 섬기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캄보디아 인민당에 맞서 전 캄보디아 구국당 출신들이 창당한 촛불당이 도전장을 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선거 참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지난 40년 가까이 캄보디아를 통치해온 훈센 총리는 5년 더 집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훈 총리는 특히 자신의 아들 훈 마넷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으로의 권력 이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의 이번 총선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캄보디아 당국이 선거에 앞서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오늘부터 연례 군사연습 한광훈련에 돌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타이완 전역에서 출격하는 F-16V 블록 20형 전투기와 C-130H 수송기 등 군용기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시 출격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 우리 공군에 가공할 만한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의 증원작전과 전시 비상대응 능력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이 포함되며 타이베이 연합공중작전센터 지휘통제소가 공격받을 경우 작전 계속을 위한 대체 위치로의 이동 등의 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월북한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다양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또 지난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기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담화를 낸 뒤 이틀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2발과 화살 2형 2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은 화살 1형과 화살 2형에 전술 핵탄두인 화산 32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발사 당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은 무기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한 핵협의그룹이 출범하고 SSBN이 부산에 기항한 뒤 SRBM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또 쏜 것은 미한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긴급 대응 성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을 쏴야 하지만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지난 12일 발사했기 때문에 다른 미사일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NCG 출범과 함께 미국 SSBN의 기항에 따라 가지고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취약 시간에 발사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습과 충격 효과를 크게 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린 데 대한 반발로도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전날인 21일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내고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국방상의 핵 사용 경고 담화가 말뿐이 아님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의 전략원전 배치가 소위 핵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협박이 실존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미사일이 화상 1형 또는 화살 2형이 맞다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까지 겨냥한 실제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사거리가 2,000km까지 나오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가 아닌 실전 훈련 차원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수직으로 떨어지는 전술 유도 무기와 함께 수십 미터 초저고도의 순항 미사일을 연이어 쏘므로써 핵 미사일 석거 속이 위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행할 전쟁 양상은 특정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수직 수평의 다차원적 공격, 그것도 이제 그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무기 체계에 핵을 탑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그런 공격이 되는 거죠.
북한이 이번에 순항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쏜데 대해선 중국과의 대미 공동전선 구축을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 SSBN의 부산 기항은 중국에게도 안보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지대함 미사일인 순항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오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대내외 대미 항전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것이라며 특히 다음 달 대규모 미한 연합 훈련을 구실로 지난해 11월 미한 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반발했던 만큼이나 거센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북한 국방상이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런 위협이 실제적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국가인 만큼 이런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북한에 분명히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우리 자신과 한반도에 있는 3만 8천 명의 미군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 능력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지난 18일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른 것으로 SSBN의 한국 기항은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이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해 전략 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는 우리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21일 VOA에 미한 동맹이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체를 통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내실 있는 성과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세 나라 협력 강화 방안을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세 차관은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3국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3국 공조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24일 서울에서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한국 내 외신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The communication has been initiated.
해리슨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사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 소통이 이루어진 사실이 유엔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킹 이등병 송환 협상의 본격적 진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이등병의 월북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이등병이 구금 등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각종 기록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 지역을 견학하는 것을 승인받은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적 가치와 위험 요소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앞서 22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JSA를 통해 북한군과 지속해 대화하고 있다며 유엔사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 이등병은 지난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 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날 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 월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전협정 70년 후 남과 북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서로를 향한 총성과 폭격이 멈추자 한국과 북한은 각각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같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과 발전소, 철도 등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과 같은 남과 북, 그러나 70년이 지난 현재 남북의 상황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완전한 실패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really put South Korea on the map as a great middle power. Whereas North Korea
한국 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달 한국의 대외 무역액은 1,073억 달러입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 철강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각국의 다양한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월 무역액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무역국인 중국은 6월 북한과의 교역액을 1억 8천만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무역액 격차가 500배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부문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수백, 수천 배 격차가 나는 지표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뜨고 내린 항공기는 2만 7천여 대, 탑승객 수는 458만 명에 달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하루 한 대 수준의 여객기를 띄운 북한 순환공항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또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국내 총 생산 GDP는 1조 6,700억 달러, 통상 300에서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GDP는 이에 비하면 1.7% 수준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3위 수준, 북한은 100위권 밖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남북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피해 전시산업 대부분을 한반도 북쪽, 즉 북한으로 옮겼다며 해방 전후 시점 북한은 한국과 비교해 고도로 산업화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난한 농업지역이었고 북한은 산업화가 꽤 잘 된 곳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은 수출주도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며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성장이 매우 빨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찌감치 이룬 산업화라는 경제적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점차 내리막길을 걸었고 1970년대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973년 북한 대표단이 적십자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당시 북측 대표는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보며 저 많은 차를 동원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말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차량 수는 2,500만 대, 한 가정당 한 대 이상 혹은 국민 2명 중 1명당 차량을 보유할 정도로 그때보다도 차량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상황은 의식주를 비롯한 삶의 질을 바꿔놓았습니다. 1970년 이후 한국에선 굶주리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오히려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지를 정도입니다. 매년 가뭄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식량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북한과 대조적입니다. 세계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도 정전협정 70년 이후 남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리아의 K를 딴 K-POP과 K-컬처 등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과 한국 출신 음악 그룹인 BTS와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언급했습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영화 기생충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에서 작품, 감독, 국제영화, 각본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또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 음악 차트에서 수차례 1위를 한 그룹이며 오징어 게임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 밖에 여러 한국 출신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심지어 전 세계 영화와 음악 문화 중심지인 미국 할리우드에서까지 한국어로 된 영화와 노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우 교수는 21일 BOA에 과거 미국 미디어에 비춰지는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뭐 경제뿐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문화적 파워도 이제 뭐 K-POP이나 K-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 뭐 정치와 사회 이런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데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이 주로 듣는 이유가 이제 뭐 북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들었다면은 요즘은 학생들의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K-컬처, K-POP이나 K-드라마에 대한 관심 때문에 듣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북한도 전 세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주로 미사일이나 핵 개발과 같은 무거운 소식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한국과는 그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문화, 예술 분야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남다릅니다.
Results of the vote. Republic of Korea 180.
한국은 지난 6월 6일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회원국이라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연계되고 주요 7개국 G7에 초청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an active member in the United Nations and multiple international.
이어 세계에서 10번째에서 1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1950년대 주요 원조 수혜국에서 주요 공여국이 된 유일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국가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이자 민주주의의 동반자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인권 옹호 국가라고 맥스웰 부대표는 밝혔습니다. 반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촉발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압박 물결은 북한의 고립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20개 이상의 나라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과의 교역을 전격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일부 국가의 영공 통과와 착륙 불허로 취항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두 개 나라뿐입니다. 양국 국민이 누리는 민주주의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167개국 중 16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은 구소련과 과거 중국, 동유럽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행한 중앙집권의 계획 경제체제를 채택했다며 이는 잘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경직됐으며 제약을 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North adopted the sort of Soviet or Chinese styl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또한 이는 영양실조와 기아, 경제적 낙후, 기술 도입의 불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생각해보면 정말 비극이지만 이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마련된 정치체제에서 나온 고의적인 결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반면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와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를 구성했다며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만큼 초기엔 다소 결함이 있었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발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남북 간 차이를 만든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 언급과 한국 내 독자 핵 보유 지지 여론이 미국의 훨씬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을 이끌어냈다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민의 강력한 핵개발 요구와 의지를 인지하면서 최선의 우려 해소 방안을 내놨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강구하되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는 무력 대응도 중요한 선택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스턴 국장님,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북한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과거 인질 외교와 좀 다르지 않나요?
Yeah, it's a little different. I think you could say that Private King made what you might call a bad career move.
조금 다릅니다. 킹 이병은 그의 경력에 나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약 3만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탈출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남북한 간 차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불안정한 사람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협상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그의 복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송환을 위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다른 부분에서 타협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롱 차관보님, 킹 이병은 하급 병사이고 그가 북한에 얼마나 군사적, 정보적 가치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문제 사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킹 이병은 북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고 골칫거리가 아닐까요? 또 미국으로선 미군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체면을 구긴 건 아닐까요?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losing face and being embarrassed. Are we embarrassed that one of our soldiers?
체면을 구긴 것과 당황스러운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병사 한 명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당황스러울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하급 병사가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폭력 행위 등 나쁜 행동으로 인해 수감됐었죠. 솔직히 오토 원비어도 전략적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원비어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이 미국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되지 않은 어떤 전략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 이병 사건이 북한에 좋은 전략이나 협상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스턴 국장님, 북한에 기항한 미 해군 전략잠수함 켄터키함이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합니까? 어떤 능력을 갖췄습니까?
Yeah, the Ohio-class submarines, of which the USS Kentucky is one, are really at the core.
켄터키함 등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들은 미국 핵 억지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미국 3대 핵 전력의 핵심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4척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을 20기씩 적재하고 있죠. 각 미사일엔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바다 어디에 있든 짧은 시간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수함이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략 핵 잠수함의 임무는 심해에 잠복해 적에게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기항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힘과 확장 억제 공약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산항 기항이 미한 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압도적인 힘을 실행하겠다는 신호로 봐도 됩니까?
Well, the deterrence is a complicated thing, right? And it's psychological as much as physical, right? So there are two components.
억지력은 복잡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만큼 심리적이기도 하죠. 전자는 역량이고 후자는 안심시키기.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중 역량과 관련해선 미국이 모든 종류의 군사력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항은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확인하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롱차 간부님, 워싱턴 선언과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도 시사해야 할까요?
I think in the last week I was very clear about the sequence that takes you to retaliation.
저는 이 방송에 출연해 보복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우산과 잠수함 기항으로 모든 사람들이 특히 보복과 핵 공격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여러 평가를 거쳐야만 보복과 대응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다른 활동으로 인한 재앙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요. 언론은 특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것이 핵무기이든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이든 미한 간 협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특히 남북한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재앙적 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예방조치가 포함됩니다.
그 예방조치에는 발사대에 놓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이 포함되고요?
They could, yes.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하고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늘렸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So while I applaud these innovative and I think very important
바이든 정부의 이런 혁신적이고 매우 중요한 계획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발적 행동을 일삼는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이어야 하고 북한의 선택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There have been a number of initiatives that have been proposed over the years. Increase interdiction of North Korean vessels.
수년간 여러 방안이 제안됐죠.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선박을 더 많이 차단하고 예방 활동을 늘리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미사일과 핵뿐 아니라 생화학과 기타 무기 등의 사전 단계가 될 만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한계점에 와 있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무력 대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북한이 여태껏 그랬듯이 특정 한계점을 넘는다면 한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핵무기를 사용 직전까지 간다면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요.
존스턴 국장님, 북한은 고체 연료 추진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요?
Well, it's certainly understandable that South Korea would have this debate about nuclear weapons, but it's definitely not in Japan.
한국이 핵 보유 논쟁을 벌이는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 보유는 한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럽과 비핵 전통이 강한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한국의 일방적 핵무기 보유 결정은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도 그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핵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우위에 서야 합니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란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은 한국의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래식 능력을 미국 핵 억지력과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미한 동맹을 위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 국민들의 공개적 핵 무장 논의와 강력한 요구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이끈 게 아닙니까? 핵 협의 그룹 결성으로도 이어졌고요.
Yes, I think that's right. I mean, I think clearly the United States had work to do with South Korea.
그렇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켄터키함 기항과 핵협의 그룹 창설과 같은 새로운 노력들도 그런 취지죠. 억지력의 심리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무장은 한국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중요성 외에 핵협의 그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한국의 안보를 강화합니까?
Bilaterally, the U.S. and the ROC have had an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for some time.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 한동안 확장 억제 논의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핵 협의 그룹은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몇 가지 협력 방안이 발표됐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 새로운 훈련과 시뮬레이션, 핵 위기 발생 시 협의에 초점을 맞췄죠. 특히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매우 강력한 재래식 능력을 통합하는 데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강력한 순항,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미국의 핵 역량과 통합하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협의 그룹을 혁신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기존의 대화를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롱 차관보님, 어떤 이들은 북한이 핵탑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입증하면 미국의 핵 우산은 찢어진 우산이 된다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I don't agree that the nuclear umbrella is a broken umbrella. A friend of mine once told me that the best understanding.
찢어진 우산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핵 우산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를 해줬는데요. 우산이 비가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 기간 동안 핵 우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산이 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핵 우산이 상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핵 우산이 하는 중요한 일은 미국의 한국 방어 의무입니다. 즉 미국이 우산으로 한국을 덮고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 미국은 이에 맞설 것입니다. 또한 확장 억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맞설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소련이 직면했던 것처럼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상호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성적으로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죠. 냉전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찢어진 우산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여러 조치를 미국이 최근 강화했다는 것은 이것이 강력한 핵 우산임을 보여줍니다.
존슨 국장님, 워싱턴의 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서울을 위해 자국 도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So this is the challenge of deterrence, right? How does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 that?
이것이 바로 억지력의 도전이죠. 미국이 어떻게 그 의지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결국 확장 억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미국의 진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미한 양국 대통령이 조약상 약속을 신성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롱차관보가 언급한 대로 전략 핵 잠수함 기항, 핵협의 그룹 창설,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 확대 등 미국 정부는 한국 방위 약속이 여전히 신성하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불식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미국의 모든 동맹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속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집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탈북민과 북미 지역 기독교인들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로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이면수 목사는 현재 한국 내 탈북 신학생 16명과 미국과 캐나다 동부 지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뉴욕, 토론토 지역 40여 개 교회를 방문해 북한의 실상과 체험을 나누면서 미국 기독교인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탈북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고 임 목사는 설명합니다.
그 아이오프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눈이 열려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받은 교육이라고 했자 평생 제국주의에 대한 그것밖에 몰랐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작년에 왔던 친구는 이제 군대 출신인데 군인인데 성조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네가 맨날 불태우던 성적인데 네. 이게 정말 고마운 성적이구나 하면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5월엔 한국에 있는 탈북민교회 20곳의 목사들과 가족이 워싱턴을 방문해 이 지역 한인교회 21곳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주도한 워싱턴 통일광장기도회 이중인 선교사는 북한의 재건을 위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선교를 하려고 돈을 다 모아놨어요. 북한이 문 열리면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건물 교회지. 사람을 준비해야지 이게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적 리더 중에 가장 핵심이 될 리더들이 여기 바로 이 60개, 70개 탈북 리더들이죠. 여기에 있는 미주 교회를 일으켜서 동등하게 파트너십을 가고 우리가 이들과 동역하면서 우리 문 열릴 걸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겠다, 같이 지원을 하겠다.
미국 서부의 선교단체인 통일천사기도회는 오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2023 수르바벨 통일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한국의 탈북민 2세 12명을 초청해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 등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유적지와 기념관, 스탠퍼드대, 구글, 애플 본사 등을 견학하며 탈북 2세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역량 공화를 돕는 목적이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억류됐다 1년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 탈북자 그 자녀들 고아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저희들이 그 사실 그 수르바벨 왜 수르바벨을 했냐면 포로 수르바벨은 포로 2세잖아요. 포로 2세가 돌아 예루살렘 돌아가서 빈영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애들한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냐? 통일 한국의 꿈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이제 그 평양에 돌아가서 평양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예, 그 꿈을 심어주거든요.
실제로 탈북민들을 돕는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은 미국의 한인 이민자와 탈북민들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모두 자이든 타이든 자라난 고향을 떠나 타국 등 낯선 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란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와 이중인 선교사는 성경에서 폐허가 된 조국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킬 때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이민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북한의 재건에서도 탈북민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뭐 느헤미야라든가 뭐 에스다, 에스더, 에스라, 뭐 다니엘, 뭐 요셉까지 심지어 다 외국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조국을 회복시키는 일을 결정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역할이 크다.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그 좀 총매 역할을 하겠는가 이제 하다가 아무래도 실제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이 리더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건,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문제도 한 사람의 그 리더 때문에 전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고통당하고 처절한 삶을 당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살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나왔던 난민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 나왔던 난민들, 그들이 다시 그 나라를 살려요. 그게 바로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에스더. 저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북한의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해외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살아가면서도 언어와 문화 차이, 차별, 외로움 등을 극복하고 뿌리를 내린 경험이 북한의 재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탈북신학생 16명을 인솔해 이면수 목사와 동행 중인 탈북 1세대 강철호 목사는 이런 공통점 때문에 탈북민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거의 탈북민들이 친정집에 온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미국에 오게 되면 이민자들이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힘들었는가 하고, 또 지금도 살면서는 얼마나 그 한국 사회에서 힘들게 살겠나, 이런 위로의 말들이 이 미국 사회에 한번 오게 되면 이민들의 이민 온 분들에서 우리가 받게 되면 이 고향 부모님들의 따뜻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애틋함을 느끼게 돼요. 대부분의 우리 6명 신학생, 7명 신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민교회에 와서 받는다.
강 목사는 또 한국에서 살면서 받는 일부 차별과 서러움으로 쌓인 불평도 한인 이민자들의 치열한 삶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바뀐다며, 이런 배움을 통해 북한을 회복시키려는 열정도 다시 회복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유명 선교단체도 지난 3월 한국의 탈북민 리더 10여 명을 초청해 제3회 탈북민 리더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VOA에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탈북민은 황폐한 북한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달엔 미주 두리아나 선교회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을 대상으로 제10회 여름 수양회 행사를 미국 서부에서 개최합니다. 한편 매주 화요일마다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북한을 위한 통일광장 기도회를 개최하는 이중희 선교사는 워싱턴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운동과 탈북민 교회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은 옛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유대인 포로들을 70년 만에 해방한 것처럼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세계 최강국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김씨 독재 정권에서 해방시켜주길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70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직접 일하신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북한의 교회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각 분야에서 들어가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들어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바르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또 그래야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들이 들어갈 수 있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헌법 68조를 통해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낮 동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5도에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0도입니다. 남포 흐리고 비 내리고 최저 24도, 최고 30도. 신우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는 30도. 중강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0, 최고 31도입니다. 강계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20도, 최고 31도. 해주 흐리고 최저 24도, 최고는 29도. 개성은 흐리고 오전 오후 한때 각각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9도.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4도입니다. 장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5도, 최고는 26도가 되겠습니다. 해산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는 30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4도입니다. 청진은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선봉은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8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퍽 잔잔한 날씨입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먼바다는 오후에 비 그치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해안에서 소형 여객선이 침몰해 적어도 15명이 숨졌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 어제 자정께 발생했으며 사고 여객선은 슬라웨시섬 남동부 부톤섬 란토 마을에서 문화섬 라길리 마을을 잇는 1km 노선을 운항 중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40명의 탑승객 가운데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6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승객 1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20명용으로 설계된 목조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는 허술한 안전 기준으로 인해 적절한 구명 장비 없이 선박이 과적 운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23일 지붕이 무너져 내려 11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50분경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제34중학교에서 일어났으며 체육관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실내에 있던 19명 가운데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체육관에서는 학교 여자 배구팀이 훈련 중이었으며 희생자 대다수가 이들 학생들로 추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영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사고 원인은 체육관 지붕 위에 불법으로 적치돼 있던 진주암 포대에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인접한 교실동 공사에 단열재로 쓰일 예정이던 진주암 포대들이 폭우에 젖어 팽창을 일으키면서 하중이 급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지붕이 무너졌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건설사 책임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 비상관리부는 24일 전국 교육, 체육, 주택건설, 기타 유관부처에 이번 사고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학교와 체육시설 내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과 수정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이 러시아행 화물선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크렘린궁이 24일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곡물 선적을 위해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항구로 향하던 외국 화물선에서 이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킬리아항에 정박했었으며 이후 이달 초 튀르키예 투즐라항에 정박하면서 선박명을 바꾸고 우크라이나 국적 승무원 12명을 교체했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 같은 정황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폭발물을 배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외국의 민간 선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은 로스토프나도누항으로 향하는 관문인 케르치 해협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러시아로의 항해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 국방부가 20일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해하는 흑해내 모든 선박을 군수물자 운반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하에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자국 관련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17일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태국에서 피타 림짜르나 전진당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23일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콕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이날 시위에서 한 지지자는 피타 대표의 총리 선출이 최근 의회에서 무산된 것은 불공정한 규칙 탓이라면서 민주주의 원칙 지지에 몇 달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우산을 들거나 우비를 입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피타를 연호하면서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을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지난 5월 14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와 군주제 비판 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1당을 차지했으며 이후 2당인 푸아타이당 등 7개의 야당과 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의회 상하원 투표에서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고 이후 총리 후보로 재지명돼 19일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군부에 의해 임명된 상원 의원들은 총리 선출에 같은 후보를 재지명하는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진당은 이당인 푸아타이당 소속 총리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며 투표는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타이완이 24일부터 연례 군사연습 한광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타이완 전역에서 출격하는 F-16V 블록 20형 전투기와 수송기 등 군용기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타이완 각지에서 민간인 대피훈련 포함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합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